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우즈베키스탄을 25년 넘게 통치해온 이슬람 카리모프 대통령이 2일 향년 78살로 별세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정부와 의회는 이날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오는 3일 카리모프의 고향인 동부도시 사마르칸트에서 연결식이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카리모프 대통령의 딸 롤라 라리모프 틸라예바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아버지의 사망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비날리 이을드룸 터키 총리는 이날 TV로 중계된 자국 내각 회의를 주재하면서 우즈벡 정부와 국민들에게 애도의 뜻을 표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은 1991년 옛 소련의 독립을 선포했으며 카리모프는 그해 11월 직선제로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돼 25년 동안 권좌에 앉았습니다. 확고한 후계자를 지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한 카리모프는 언론인을 탄압하고 야권 인사들을 정치적으로 억압하는 등 독재자의 전형을 보여줬다는 서방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중국이 지난 1일 가오펀 10호 위성 발사에 실패했다고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 신문과 복수의 우주 관련 웹사이트들이 보도했습니다. 중국 우주당국은 이날 새벽 산시성 타이위안 위성발사센터에서 가오펀 10호를 탑재한 창정 4C 로켓을 쏘아 올렸습니다. 중국 군사망은 가오펀 10호가 예정 궤도에 진입하지 못하고 운반 로켓과 함께 추락했으며 그 잔해가 산시성 산양현 일대에서 발견됐다고 전했습니다. 중국 항공당국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이번 가오펀 10호 발사 임무가 실패했다고 확인했지만 가오펀 10호가 어떤 기능의 장비를 탑재했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중국이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보안 검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당국은 정상회의가 열리는 저장성 항저우시에서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이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지만 현지 주민들은 일상생활에 지장을 준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항저우시 당국이 G20 정상회의에 대비한 경비와 보안 강화의 일환으로 9월 1일부터 7일까지 집단 휴가 기간으로 지정하고 해당 지역에 대한 봉쇄 관리에 들어가자 많은 현지 주민들이 아예 집을 떠나 도시 밖에 머물고 있습니다. 항저우로 가는 고속 열차를 타기 위해서는 베이징 등 출발지에서 두 군데 검문소를 통과해야 하고 도착한 뒤에도 검문소에서 검색을 받아야 합니다. 오는 4일에서 5일 항저우에서 열리는 제11차 G20 정상회의는 혁신, 활력, 연동, 포용의 세계 경제 구축이라는 주제로 20개 회원국과 초청국 정상들, 국제기구 수장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개최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에서 지난 8월에 새 일자리가 예상보다 적은 15만 1000개 늘었다고 미국 노동부가 2일 발표했습니다. 앞서 경제학자들은 새 일자리 증가량을 약 18만 개로 예상했었습니다. 또 지난 7월 일자리가 25만 5천 개 늘어났고 6월에는 29만 2천 개 늘어난 데 비해서도 둔화세가 두드러집니다. 전국 실업률은 4.9%로 지난달과 변화가 없습니다. 많은 경제학자들은 휴가철인 8월에는 정확한 고용 추세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미국의 고용 지표는 올해 다소 저조한 성적으로 출발했지만 현재 미국 경제에서 호조를 보이는 부문 중 하나입니다. 또 소비자 신뢰 지수 역시 지난달 11개월 만에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스리랑카는 과거 내전 26년간 저지른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말했습니다. 반 사무총장은 2일 스리랑카를 공식 방문한 가운데 지난해 집권한 마이트리팔라 스리세나 대통령 정부의 인권유린 행위 대처 노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2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쿠릴 4개 섬의 영유권과 평화조약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이날 푸틴 대통령과의 회담을 마치고 취재진에게 특히 평화조약에 관해 둘이서만 꽤 깊이 있는 논의를 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아베 총리는 올해 11월 페루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 기회를 활용해 푸틴 대통령과 회담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BOA 세계뉴스의 백성원이었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6년 9월 3일 토요일 워싱턴 뉴스 광장 문 열겠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김현진입니다. 먼저 이 시간 한반도 주요 소식입니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2270호가 채택된 지 6개월을 맞은 가운데 한국 정부는 대북 제재와 압박이 일정한 효과를 내고 있고 북한은 고립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안보리 대북 제재 조치는 나름의 성과를 내고 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판단입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북한의 핵 위협이 제거되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한국 배치도 필요가 없어진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과 일본, 러시아 정상이 참석하는 동방경제 포럼이 어제에 이어 오늘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열립니다. 북한은 오늘 대체로 흐리고 동풍의 영향으로 함경도에는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1도에서 22도, 낮 최고기온은 17도에서 27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따른 대응으로 대북 제재 결의 2270호를 채택한 지 2일로 6개월이 됐습니다. 한국 정부는 대북 제재와 압박이 일정한 효과를 내고 있고 북한은 고립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오늘의 첫 소식,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는 지난 3월 2일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며 대북 제재 결의안 2270호를 채택했습니다. 이 결의안은 북한으로 자금과 물품이 유입되는 길목을 차단하고 결의안 내용의 절반 이상을 의무화할 만큼 포괄적이고 강력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이 결의안이 채택된 뒤 6개월 동안 대북 제재와 압박이 일정한 효과를 내고 있고 북한의 해외 활동에 광범위하게 타격을 주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당국자에 따르면 우선 북한을 편의 취적상 기국으로 삼던 요르단의 해운업체가 한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편의 취적을 취소했습니다. 요르단 외에 다른 4개국도 비슷한 조치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안보리의 제재 대상인 북한의 원양해운 관리회사 소속 선박 가운데 6척이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제3국의 선적을 등록해왔지만 안보리 결의 이후 관련국이 북한 선박의 편의 지적을 취소했습니다. 영국 런던의 국제선급연합회는 회원사에 북한 선박에 대한 선급 서비스 금지를 요청했습니다. 선박 운항을 위해서는 각종 평가와 인증이 필요한데 이 같은 서비스를 북한에 대해서는 제공하지 말라는 요청입니다. 이와 함께 중국은 지난 5월 자국 내 북한은행 지점을 폐쇄했고 앙골라는 북한과의 상업적 거래를 중단했으며 나미비아는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와 만수대 해외개발회사의 활동을 중단시켰습니다. 북한에 대한 인적 제재도 이어졌습니다. 미얀마와 독일이 북한 외교관을 추방했고 라오스와 이집트는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 관련 인사를 추방했습니다. 싱가포르는 북한에 대한 비자 면제를 중단했습니다. 한국 외교부 조준혁 대변인은 1일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효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안보리 결의 이행에 추가하여 주요국의 독자 제재와 국제사회 전체의 재반 대북 압박 조치들이 복합 중층적으로 작용한 결과 안보리 대북 제재 조치는 나름의 성과를 내고 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판단입니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 대 북한의 구도가 확연히 형성되었다고 봅니다.
하지만 중국이 안보리 결의안을 철저히 이행하되 북한 주민들의 민생과 관련된 분야는 예외로 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 북중 간 교역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를 놓고 반대 입장을 밝힘으로써 대북 제재에 균열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국의 전문가들은 대체로 북한에 대한 제재의 효과를 인정했습니다. 고려대 남광규 교수의 평가입니다.
우선 이제 이번 6개월 동안에 대북 제재에 참가한 국가가 신세계 국가잖아요, 지금. 아마 유엔에서 취한 그 제재 가운데 이렇게 많은 나라들이 참가한 사례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일단은 그 참여 국가 수를 보더라도 이번에 그 대북 제재가 상당히 그 잘 이루어졌다라고 일단은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이죠.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최근 북한 엘리트층의 잇따른 탈북과 관련해 북한 체제가 한계에 이르렀다는 인식이 북한 내부에 확산되고 있고 국제사회의 제재가 효과를 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최근 현지 시찰 과정에서 북한을 도와주는 이가 아무도 없다는 언급을 했다면서 이는 유엔 제재의 가시적 효과라고 평가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유엔 주재 오준 한국대사는 V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2270호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만으로도 북한을 효과적으로 압박할 수 있다며 어떤 나라도 국제사회와 대결에 이길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이 심각한 수준의 도발을 계속할 경우 유엔 회원국 자격을 제한하는 논의가 시작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오준 대사를 백성원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이번에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발사에 규탄 성명을 채택을 했습니다만 이 과정이 요즘 상당히 복잡해져서요. 러시아와 중국의 이의 제기가 뭐 굉장히 눈에 띌 정도로 늘었습니까?
안보리의 언론 성명을 합의해가는 과정에서 지난번에는 중국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수정안을 제시했기 때문에 합의가 안 된 적이 있죠. 그러나 이제 이번에 합의가 됐고 이번 언론 성명을 통해서 그간에 있었던 그 미사일 발사 전체에 대해서 규탄하는 내용이 합의됐기 때문에 그간의 합의 과정에 우여곡절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현 시점에서는 중국, 러시아를 포함한 모든 안보리 이사국들이 북한의 이런 도발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 대사님, 그 최근 유엔 발언 가운데 북한의 유엔 회원 자격에 대한 언급이 있었거든요. 사실 뭐 일각에서는 북한이 계속 이렇게 국제사회 규범을 어기고 보통 국가 테두리에서 완전히 벗어난다면 회원국 제명도 불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강경론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요. 오 대사님 최근 관련 발언은 혹시 한국 정부의 그런 기조를 뭐 일부라도 반영한 건 아닌가요?
현재로서는 북한의 회원국 자격에 제한이나 제재 조치를 취하기 위한 움직임이 구체적으로 있는 건 아닙니다.
네.
다만 이제 원칙적인 차원에서 저는 이야기를 한 것이고 안보리의 결정을 이행하는 것은 유엔 헌장 25조에 의해서 모든 유엔 회원국이 유엔에 가입할 때 지켜야 하는 의무 중에 하나입니다. 안보리의 결정을 지속적으로 위반한다는 것은 유엔 회원국으로서 기본 의무를 지키지 않는다는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이제 저도 지적한 것이고 과거 우리 발언에서도 그런 내용이 들어 있었죠.
예.
다만 그렇다고 해서 현 시점에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북한의 회원국 자격을 뭐 정지시키거나 제한하는 움직임이 있느냐 하면 그런 것은 아직은 없습니다.
예. 아직은 그렇지만 말씀하신 헌장 25조를 지속적으로 위반할 경우에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그 노선을 바꾸지 않고 더 극단적으로 갈 경우에야 한국이나 미국으로서도 배제할 수 없는 카드는 아닌가요?
그렇죠. 그런 논의가 보다 본격적으로 논의가 될 수 있는 그런 소지도 있죠. 지속적으로 또 좀 더 심각한 수준의 도발이 계속된다면은 그런 가능성을 물론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270호 채택 이후에 물론 뭐 시간이 아직 많이 지난 건 아니지만 북한에 서서히라도 고통을 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네, 저는 270 결의는 북한에 대한 제재 결의 중에 가장 포괄적이고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대외관계, 특히 대외경제 활동을 하는 데는 심각한 제약 요인이 된다고 봅니다. 북한이 현재로서는 그런 대외경제 활동이 크지 않기 때문에 다른 보통 정상적인 국가에 비하면은 고통을 받는 것이 적을지는 모르지만 제재가 계속 이행되고 시간이 갈수록 북한이 받는 고통이 커질 수밖에 없고 특히 북한이 경제를 개방하고 개혁해서 경제 성장, 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면 그런 단계에서는 심각한 지하 교인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무튼 270호 채택 이후에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단거리, 중거리, 잠수함 탄도미사일 종류를 계속 바꿔가면서 이렇게 쏘면서 유엔 결의를 위반하고 있는데 제재 수위를 더 높이는 수순은 뭐 항상 당장 밝긴 힘들지 않습니까?
지난 한 10년간 유엔 안보리에서의 제재의 패턴은 북한이 핵실험을 했거나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는 예외 없이 새로운 결의를 채택하고 제재 수위를 높여왔는데 그 밖의 도발에 대해서는 이제 경고성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성명으로 대처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 270 결의가 이미 상당히 높은 수준의 제재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예.
그 제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만으로도 북한에 대한 억제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계속 도발을 계속하는 것이 결국 국제사회 전체와 대결하자는 것인데 어떤 유엔 회원국도 국제사회 전체와 대결을 해서 이길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자, 이번에도 북한이 유엔 총회의 외무상을 파견을 하죠. 리수용 외무상이 실무회담까지 합하면 세 번 왔었고 올해는 이제 리용호 외무상이 뉴욕을 방문하게 되는데 이렇게 그 3년 연속인가요? 외무상이 직접 총회 무대에 오르는 건 글쎄요. 그만큼 북한 입장도 좀 다급하다고 봐야 되나요?
지난 2년간의 북한 외무상의 유엔 총회 참석이나 활동 내용으로 볼 때는 어떤 특별한 북한의 입장을 자기들이 계속 강변하는 그거 이외에 특별한 성과가 있었다든지 어떤 변화를 가져왔다든지 하는 것은 보기가 어려웠죠.
예.
그러나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최소한 매년 열리는 유엔 총회 특히 그 세계 각국의 정상급이나 외무장관들이 참석하는 유엔 총회에서 자기들도 참여를 하고 자기들의 목소리를 어느 정도까지는 낼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난 두 번 와서는 뭐 인권 압박에 반발을 했었고 평화조약 체결하자는 얘기도 뭐 상당히 강조를 했었고 아무튼 이런 그 일방적 주장들이 많았는데. 이번에 그 처음 유엔 총회에 외무상 자격으로 오는 그 리용호의 경우에는 어떤 쪽에 무게를 둘지 좀 예상하시는 게 있으실까요? 대비 차원에서라도?
지난 2년과 크게 달라진 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유엔에서의 북한 이슈는 뭐니 뭐니 해도 가장 큰 것이 이 핵미사일 개발로 인한 제재 문제이고 그다음이 매년 유엔 총회와 안보리에서 논의되고 있는 북한 인권 문제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서 북한이 자신의 입장을 어느 정도 강변해 보려는 그런 노력은 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지금 전체 유엔 차원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준의 외교 활동은 과거에도 보이지도 않았고 그런 것은 현 시점에서는 어렵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오준 유엔 주재 한국 대사로부터 유엔 차원의 대북 압박 노력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백성원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러시아 극동 블라디보스토크에 있는 북한 무역대표부에서 근무하던 북한 외교관이 지난 7월 상당한 규모의 대표부 보유 자금을 소지한 채 한국으로 망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의 연합뉴스는 1일 러시아 현지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블라디보스토크 주재 무역대표부 소속 1등 서기관급 외교관이 지난 7월 부인, 자녀와 함께 탈출해 제3국을 거쳐 한국으로 망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연합뉴스는 이 외교관이 북한 무역대표부가 외화벌이로 모은 상당한 규모의 자금을 지닌 채 망명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다며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북한의 핵 위협이 제거되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한국 배치도 필요가 없어진다고 말했습니다. 한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사드 배치를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중국 시진핑 주석을 설득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2일 북한의 핵 위협이 제거되면 자연스럽게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배치의 필요성도 없어질 것이라며 이른바 조건부 사드 배치론을 역설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러시아 국영 로시아 시버드니아 통신사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러시아가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에 반대하고 있는 데 대해 문제의 본질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사드 배치가 나날이 고조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한국의 안위와 한국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불가피하게 내린 자위적인 방어 조치라며 사드가 제3국을 목표로 할 이유도 실익도 없고 그렇게 할 어떤 의도나 계획도 갖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한국 정부는 이런 입장을 러시아 측에 충실히 설명해왔고 러시아 측이 추가적인 설명을 필요로 하면 앞으로도 계속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이 조건부 사드 배치론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국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의 김한권 교수입니다.
러시아와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과정에 이번 사드 배치 문제에 관해 한러 사이에 마찰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미리 사드 배치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이와는 다른 부분에서 한러의 우호 그리고 발전을 꾀하자는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박 대통령은 북핵 문제와 관련해선 극동지역 개발을 포함한 양국 협력의 큰 장애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고 국제 핵 비확산 체제를 확고하게 옹호하는 만큼 대북 제재와 압박을 주도할 수 있는 특별한 위치에 있다며 북핵 문제가 해결되면 극동 개발 등 양국의 공동 발전에 큰 동력이 생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북한이 핵과 미사일 도발을 반복하면 국제사회에 더 강력한 제재와 압박에 직면하고 경제적 고립이 심화될 뿐임을 북한 스스로 절감하도록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전략적 셈법을 바꿔 핵을 포기하고 무모한 도발을 중지하도록 만들려면 국제사회가 안보리 결의에 따른 제재를 충실히 이행하면서 북한에 대해 일치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한연합군사훈련에 대한 북한의 반발과 관련해선 1990년대 북한 요구대로 연례합동훈련을 중지하기도 했지만 북한은 핵개발을 멈추지 않았다며 북한은 연합훈련을 핑계거리로 삼고 있을 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아무런 진정성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선 대화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고도화를 위한 시간별기에 악용될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박 대통령은 2일 오후 러시아와 중국, 라오스 순방을 위해 서울을 떠났습니다. 박 대통령은 첫 순방국인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톡에서 2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제2차 동방경제포럼에 참석해 극동지역에서의 협력 방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이어 3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북핵 공조와 사드 문제를 논의하고 양국 관계 발전 방안도 모색할 전망입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박사입니다.
결과적으로 한국과 러시아의 정상회담과 또 지역 차원의 어떤 경제 협력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협력 관계 모색이 북한의 변화와 동참을 촉구하는 그런 의미에서 긍정적인 유인이기도 하고 또 압박일 수도 있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미도 같이 지닐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박 대통령은 러시아에 이어 4일부터 이틀간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 항저우를 방문해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박 대통령은 조건부 사드 배치론을 앞세워 시 주석을 설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7일부터 4일간은 마지막 순방국인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한 아세안과 아세안 플러스 3 정상회담 그리고 동아시아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박 대통령은 이들 행사를 계기로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북핵 문제를 논의합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북한 인민군 판문점 대표부는 2일 미한연합훈련인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을 맹비난하는 백서를 발표했다고 북한관영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백서는 세계 도처에서 수많은 군사훈련들이 벌어지고 있지만 이처럼 규모가 방대하고 핵타격수단으로 일관된 핵전쟁 연습은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하며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은 극악무도한 대북 적대시 정책과 군사 전략의 직접적 산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의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이에 대해 판문점 대표부가 대변인 담화나 성명 등으로 입장을 발표했던 전례에 비춰 백서라는 형식은 이례적이라며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이 불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외부에 홍보하려는 목적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과 일본, 러시아 정상이 참석하는 동방경제포럼이 어제에 이어 오늘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립니다. 북한 대표단은 이번 행사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참석하는 동방경제포럼이 2일부터 이틀 동안 러시아 동부 블라디보스토크시에 있는 극동 연방대학에서 열립니다. 푸틴 대통령의 지시로 지난해 처음 열린 동방경제포럼은 러시아 극동지역 개발을 위한 투자 유치 그리고 주변국과의 경제협력 활성화를 목적으로 매년 개최되는 국제회의입니다. 러시아 정부는 자연자원이 풍부하게 묻혀있는 자국 극동지역을 개발하는 데 열의를 보이고 있습니다. 관계 당국에 따르면 러시아의 극동지방을 열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 약 2,400명의 참가자와 취재단 천여 명 이상이 참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 극동개발부는 중국, 일본, 한국, 인도, 베트남, 호주, 미국 등 총 32개 나라가 대표단을 보낸다고 전했습니다. 또 241개 러시아 기업과 28개 나라에서 온 57개 기업 대표들도 참가합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전체 토의와 52번의 분과 토의 그리고 5번에 걸친 국가 간 쌍무회담을 통해 러시아 극동지역에 대한 투자 기회와 방법 그리고 투자 계획이 논의됩니다. 러시아 정부는 이번 행사를 통해 특히 극동 개발을 위해 추진 중인 선도 개발 구역과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사업 등의 진척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고 투자를 촉구할 예정입니다. 한편 박근혜 한국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 아베 총리는 3일 열리는 동방경제포럼 총회에 참석해 연설합니다. 아베 총리와 박근혜 대통령은 또 이 일정과는 별도로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세 나라 지도자들은 회담을 통해 기존 현안을 비롯해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은 오는 4일과 5일 항저우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준비로 바쁜 시진핑 국가주석 대신 전국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이 참석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러시아 극동개발부 측은 이번 동방경제포럼을 통해 245억 달러에 달하는 협정 160여 개가 맺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1회 행사에서는 150억 달러어치의 협정 약 130여 개가 체결된 바 있습니다. 한편 관심을 모았던 북한 대표단은 이번 행사에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 주재 북한 대사관은 내부 사정을 들어 동방경제포럼 조직위원회와 러시아 극동개발부 측에 행사 불참을 공식 통보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1회 행사에는 리용남 대외무역상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을 파견했었습니다. VOA 뉴스 김정우입니다.
해외여행을 할 때 필요한 신분증, 여권의 가치를 나라별로 따진 지표가 나왔는데요. 북한 여권의 힘이 세계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자 신청 없이 북한인들이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나라는 40여 개국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172개 나라를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어 여권의 힘이 강력한 나라로 분류됐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의 시민권 기획업체인 헨리 앤 파트너스가 31일 여행 자유에 관한 2016 비자 규제 지수를 발표했습니다. 이 지수는 세계 200여 개 나라의 비자 규제 여부를 따져 여행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나라들의 순위를 매긴 겁니다. 발표에 따르면 북한은 여권의 힘이 세계에서 가장 약한 나라 가운데 하나로 비자 신청 없이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나라가 42개 나라에 불과했습니다. 북한보다 여권의 힘이 더 약한 나라는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 이라크 등 19개 나라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여권의 힘이 가장 강력한 나라는 독일로 나타났습니다. 독일인들은 비자 신청 없이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나라가 177개 나라에 달했습니다. 이어 176개 나라인 스웨덴, 175개국인 영국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핀란드 순이었습니다. 미국은 174개 나라, 한국은 172개 나라를 비자 신청 없이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어서 세계 최상위권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은 캐나다의 금융업체인 아톤 캐피털이 지난 4월에 발표한 2016 여권지수에서도 여권의 힘이 세계 181위로 가장 약한 나라 가운데 하나로 꼽혔습니다. 이 지수에 따르면 북한인이 무비자 또는 현지에 도착해서 비자를 받을 수 있는 나라는 41개 나라로 지난해 44개국보다 오히려 3개국이 더 줄었습니다. 지난 7월엔 우크라이나가 북한과 체결한 무비자 협정을 파기해 북한인들의 자유여행지가 더 줄었습니다. 여권의 힘이 국력과 국가 간의 신뢰도를 상징한다고 볼 때 이 같은 현실은 북한의 외교적 입지가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더 줄어들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외국 여행을 위해서는 해당 국가의 입국 사증, 즉 비자를 받아야 하지만 동맹이나 우방국 사이엔 대개 무비자 협정을 맺거나 입국과 동시에 비자를 발급합니다. 하지만 적대국이나 관계가 좋지 않은 나라 사이엔 비자 발급 절차가 매우 까다롭고 신청 비용도 만만치 않아 방문 자체가 매우 어렵습니다. 아톤 캐피탈의 올해 여권 지수를 보면 북한과 국제사회의 관계가 얼마나 비우호적인지를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북한인들이 무비자로 방문할 수 있는 나라는 에콰도르와 감비아, 가이아나, 아이티, 키르기스스탄, 말레이시아, 마이크로네시아, 몽골, 팔레스타인, 싱가포르, 카리브해의 작은 섬나라인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등 11개 나라와 지역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 30개 나라는 해당 국가에 도착한 뒤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31일 헨리엔 파트너스의 지수에서 북한의 우방인 중국은 비자 신청 없이 쉬운 게 나라를 여행할 수 있어 캄보디아와 함께 공동 87위에 그쳤습니다. 러시아는 105개 나라를 갈 수 있어 48위를 차지했습니다. 뷰이 뉴스 김영권입니다.
유엔 세계식량계획 WFP가 지난달 북한에 분배한 식량 규모가 전달에 비해 6배 증가했습니다. 올 들어 최고 수준입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식량계획은 1일 VOA에 지난달 북한 취약계층 65만여 명에게 2,114톤의 식량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식량계획 아시아지역사무소의 실케 버 대변인은 이날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8월 북한 어린이와 임산부, 수유모 65만여 명에게 필수 비타민과 미네랄이 첨가된 영양 강화식품 그리고 영양 과자를 제공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전달인 7월 북한 취약계층 45만 7천여 명에게 379톤의 식량을 지원했던 것에 비해서 5.6배 이상 증가한 규모이며 올 들어 최고 수준입니다. 세계식량계획은 지난 7월에는 밀가루 등 식자재 수송이 지연되고 있어 379톤밖에 지원하지 못했다며 이 때문에 현지 공장의 영양 강화식품 생산이 차질을 빚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7월 지원 규모는 2011년 7월 185톤의 식량을 지원한 이후 가장 적은 양이었습니다. 세계식량계획은 이어 8월에도 식량 지원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정상을 회복한 것입니다. 실케 버 대변인은 매달 북한 60개 시, 도, 군 65만여 명에게 식량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자금 부족으로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상적인 식량 지원을 위해 내년 8월까지 적어도 2,100만 달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세계식량계획은 지난 7월부터 황해 남북도와 강원도 등 북한 7개 도와 남포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새로운 영양 지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 사업은 2018년 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1억 2,600만 달러가 필요하다고 세계식량계획은 밝혔습니다. 하지만 9월 1일 현재 모금된 금액은 목표액의 10% 수준인 1,370만 달러에 그쳤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한국에서 로동신문이라는 제목의 탈북자가 그린 웹툰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웹툰은 인터넷에 연재되는 만화를 말하는데요. 탈북자들이 한국 정착 중 겪는 사연을 전하며 한국인들과 탈북자들 모두에게 웃음을 주고 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탈북남의 열혈 남한 정착기를 다룬 웹툰 로동신문이 한국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탈북자가 웹툰을 그리는 것도 처음이고 탈북자를 주제로 한 것도 처음입니다. 웹툰은 인터넷에 게재되는 만화를 뜻하는데 인터넷이 널리 보급된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활발한 웹툰 시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일에 매주 하나씩 로동신문의 새로운 이야기가 공개될 때마다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독자들은 로동신문 만화를 본 뒤 북한에 대한 공부가 많이 된다, 평소에 북에 관심이 많은데 재미있게 풀어주신다 등 북한에 대해 잘 알게 됐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고 아주 재미있다는 뜻인 꿀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동신문을 그리고 있는 최성국 씨는 평양 4.16 만화영화 촬영소에서 8년간 만화를 그렸던 만화 전문가입니다. 최성국 씨는 31일 VOA와 전화 인터뷰에서 남한 사람들의 시각으로 북한을 만화에 담아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이야기를 그린다고 하면 사회주의적 관점에서 종착 차례로 북한 이야기를 다루는 거예요. 이거 이해할 사람은 북한 사람들밖에 없어요. 근데 자본주의적 관점에서 사회주의를 다루면 이거는 자본주의 사람도 이해하고 사회주의 사람도 이해하는 만화가 되는 거예요.
2010년 탈북해 한국에 정착한 최성국 씨도 처음에는 한국 사람들이 재미있어 하는 것, 웃긴다고 생각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최성국 씨는 한국의 한 만화 제작 회사에서 근무했을 때 겪었던 일을 전했습니다.
도무지 시나리오가 보니까 뭐가 재미난지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완전 쓰잘데기 없는 애국심도 없고 충성도 없고 간첩 잡는 내용도 없고 그래서 야 이게 뭐 이런 내용이야 뭐 나뭇잎을 땄는데 뭐 아이들이 막 웃어 뭐 이런 하나도 이해 안 되는 그러니까 야 근데 내가 재미난 거는 또 여기 사람들이 보기에 상당히 부담스러워하고
최성국 씨가 그리는 로동신문은 탈북자들이 남한 사회에서 일상적으로 겪는 이야기를 재미있게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탈북자들이 한국에 입국해 처음 머무는 하나원에서 경쟁적으로 한국에 대한 충성심을 표현하는 모습, 길 가던 행인에게 담배를 얻기 위해 허세를 부리다 애걸복걸하는 모습 등 북한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던 삶의 방식이 한국에서는 이상하게 비춰지는 걸 경험하는 것입니다. 최성국 씨는 탈북자들도 이 만화를 보며 크게 공감한다고 전했습니다.
아, 나한테는 이런 게 있었구나. 아, 나한테는 이런 충성심을 보여주려는 이런 것도 아직도 남아있었구나. 아, 내가 이런 경우 이런 건데 쓸데없는 거 가지고 내가 자존심을 너무 세웠었구나. 실제 있는 이야기들이고요. 정착이 3년, 4년, 5년 막 이렇게 된 사람들한테서도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최성국 씨는 자신의 만화에서 탈북자들의 성공 사례,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 문화 차이를 넘어서는 과정들을 보면서 탈북자들이 한국에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앞으로 탈북자들이 미국에 대해 보이는 반응을 영어로 된 만화로 그려낼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는 게 미국이 세상에서 제일 나쁘다는 교육만 받거든요. 그런 식으로 미국에 대해서 상당히 나쁘게 생각하고 무섭게 생각하는데 이런 탈북자들이 미국을 딱 접했을 때 받는 충격들, 미국인을 만났을 때 받는 그 느낌들, 이런 것들을 한 20회 규모로 그려내고 싶어요.
최성국 씨는 또 남북한의 격차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 만화도 계속 그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한 주간의 자유아시아 방송 RFA의 한반도 관련 보도를 살펴보는 주간 RFA 소식 시간입니다. RFA는 미국 정부가 지원하는 국제방송인데요. 이번 주에는 어떤 소식을 전했을까요? 심현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함경북도 회령시에 있는 전거리 교화소 여성 수감시설을 확장했다고 자유아시아 방송 RFA가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인권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의 그렉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상업위성사진 분석업체 올소스 어넬리시스와 공동으로 인공위성 사진 자료를 분석해 이런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2009년 2월과 8월 여성 수감자용 시설이 확장됐다면서 여성 수감자의 80%는 중국에서 강제 송환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전거리 교화소의 경공업 시설과 탄광을 설치해 수감자들의 노동력을 착취했다는 탈북자들의 증언을 위성사진을 통해 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자유아시아 방송은 1990년대 말 1,300명가량이던 전거리 교화소의 수감자 수는 최근 5,000명으로 늘어났다고 보도했습니다. 폴란드의 조선소가 북한 노동자를 더 이상 고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자유아시아 방송 RFA가 전했습니다. RFA에 따르면 노르웨이의 주간 잡지인 테크니스크 우게블라드의 라슨 타랄슨 기자는 이 방송에서 지난 8월 중순 폴란드 크리스트 조선소를 방문해 담당자로부터 북한 노동자들이 8월 1일 이후에 떠나고 없다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이 조선소에 여러 척의 선박을 발주한 노르웨이 선박회사는 대량 살상 무기 개발과 해외 파견 노동자의 강제 노역으로 물의를 일으킨 북한과 거래하는 조선사에 대해서는 선박을 주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북한 양강도와 함경북도 국경 지역에 큰 비가 내려 건물이 무너지는 등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고 자유아시아 방송 RFA가 보도했습니다. RFA는 양강도의 한 소식통을 인용해 8월 30일 저녁부터 내리기 시작한 비가 31일까지 멈추지 않았다며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양강도 소식통은 해산시 춘동, 해화동, 검산동 일대의 살림집 100여 채가 허물어졌고 연풍동에 건설 중이던 아파트도 붕괴됐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함경북도의 한 소식통은 회령시 일대는 8월 29일 새벽부터 31일까지 내린 비로 인해 회령천이 범람해 강안동과 산업동 일대가 쑥대밭이 됐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주간 RFA 소식 심현재였습니다.
한반도 통일과 북한, 탈북민들과 관련한 한국 내 움직임을 살펴보는 헬로우 서울입니다. 한국 경기도 고양시에는 다문화 가정과 탈북민 가정의 어린이들이 함께하는 야구단이 있습니다. 훈련뿐 아니라 다양한 문화 체험도 진행하고 있다는데요.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공을 치지 말고 그냥 받아, 그냥 막어. 골키퍼처럼.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고양 다이노스 경기장의 리틀 야구 경기장. 2주에 한 번 토요일마다 이곳에서는 고향 허구현 무지개 리틀 야구단의 훈련이 진행되는데요. 고향 허구현 무지개 리틀 야구단은 야구 해설가로 유명한 허구현 씨가 다문화와 탈북민 가정의 초등학생들을 위해 창설한 야구단입니다. 지난 2012년에 창단해 올해로 5년째를 맞는 이 야구단은 30여 명의 단원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고양시청 체육진흥과의 최지선 씨입니다.
문화적으로 소외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모아서 이제 한 달에 두 번 정도 같이 야구 훈련도 하고 원래 실력이 어디 대회를 나가서 수상을 하고 이런 건 아니고요. 그냥 이제 김태민 코치님이랑 아이들 공 주고받는 연습하고 저번에 이제 전국 티볼 대회를 떨어지긴 했는데 나갔을 때 아이들 그런 걸 보면서 약간 자극을 받은 것 같더라고요.
고향 허구현 무지개 리틀 야구단은 매년 5월에서 10월 격주로 모여 야구 훈련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박용진 전 LG 트윈스와 한화 이글스 2군 감독이 감독을 맡고 있고 김용달, 임호균, 손현, 전준호 등 전현직 야구 지도자들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 야구 훈련뿐 아니라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하는데요. 얼마 전에는 햄버거도 만들어보고 프로야구 선수를 만날 기회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30여 명의 단원들이 야구와 문화체험을 함께하면서 많은 추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같이 야구 훈련도 하고 뭐 문화체험도 가고 이제 햄버거 만들기 체험 뭐 이런 것도 하고 뭐 아이들한테 문화적으로 이제 어떤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야구단입니다. 여기 옆에 다이노스 홈경기 할 때 그런 거 이제 관람하고.
자세 왼쪽.
여러 색깔이 조화를 이루자는 뜻으로 지은 무지개라는 이름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단원들끼리 잘 어울리고 있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코치님이랑 같이 야구를 하고 게임도 하면서 싱글즈가 친해지면서 해서 좋아요. 햄버거랑 그 감자튀김이랑 그 막 주문 막 받는 것도 재밌었고 저 뭐 전에는 막 류현진 선수도 만나가지고 같이 사진도 찍고 했어요. 여기 오면은 야구도 재밌게 하고 마지막에 햄버거도 재밌다.
나의 취미다. 야구하면 체력을 기를 수 있죠. 감독님, 코치님이 정말 착하시고 잘 가르쳐 주셔서 감사해요.
아쿠아리움에 가다가 놀러 갔다 온 적이 있어요. 그때 처음 가보는 거라 되게 신기했고 되게 재밌었어요. 뭐 야구하고 나서 뭔가 아빠가 트는 야구하는 거 모습이 좀 더 재밌기도 하고 그래요. 야구 규칙들을 더 많이 알게 되고 선수들 타율이나 타격품이나 이런 거를 더 잘 보게 되고 또 홈런 되면 재미도 있고 기분도 좋고 또 동료 선수들 진짜 축하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안 아프지? 공 맞아? 아프지?
공 맞으면 재밌어요.
재밌지? 갖고 와. 공 갖고 와.
고향 허구현 무지개 리틀 야구단 활동을 통해 더 큰 꿈을 갖게 된 단원들도 있습니다.
유현지처럼 멋진 투수가 되고 원래는 과학자였는데 여기를 다니면서 야구에 대한 재미 느껴가지고 야구 선수가 되는 꿈을 가지게 됐어요. 멋진 투수가 되는 야구 선수가 되겠습니다.
홈런도 많이 치고 잘 플레이도 잘하는 야구 선수가 되겠습니다.
제대로 배우려면 꽤 많은 비용이 드는 야구를 고양시의 지원으로 쉽게 접할 수 있어서 학부모들의 반응도 참 좋습니다.
친구랑 같이 뛰고 그렇게 되게 재미있을 것 같아요. 하고 나서 좀 경기 좀 밝아가고 또 운동도 좀 원래는 운동을 싫어한대요. 지금은 다른 거 바라지 않고 그냥 애는 건강하고 막 친구랑 어울리고 뛰고 그렇게 그것만.
자기도 안 해봐서 스스러워서 부끄러워서 많이 울었어요. 첫날 와서. 그래서 다음에 좀 있다가 좀 적응되나 봐요. 되게 좋아해요. 재밌다고 그런 얘기 했나 봐요. 좀 더 지켜봐야죠.
자기가 운동하기 좋아해요. 그래서 지금 축구도 시키고 싶고 축구도 하고 싶고 뭐 야구도 하고 싶다고 이런 거 여기 보니까 몇 번 해보니까 야구 제가 생각에는 야구 능력고 재력이 있을 것 같은데 건강하게 뭐 잘 다루면 돼요.
하나
한편 고향 허구현 무지개 리틀 야구단은 오는 10월까지 훈련을 마친 후 11월에는 베트남에서 열리는 티볼 교류전에도 참가할 예정이고요. 희망자를 더 모집해 내년 5월부터 다시 훈련을 시작하게 됩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입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소식이나 다양한 의견이 있으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 주실 미국 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신 후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의 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You reached Voice of America Korean Service. Please leave your message. Thank you.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북한 오늘 대체로 흐리고 동풍의 영향으로 함경도에는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1도에서 22도, 낮 최고기온은 17도에서 27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평안남북도 대부분 지역 흐린 날씨 예상됩니다. 중강지역만 오후 한때 비 소식 있습니다. 평양 아침 최저 20도, 낮 최고 26도입니다. 신의주 아침 최저 18도, 낮 최고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황해도는 하루 종일 흐린 날씨 예상됩니다. 해주 아침 최저 22도, 낮 최고 26도입니다. 개성 아침 최저 21도, 낮 최고 26도 예상됩니다. 함경도 하루 종일 흐리고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함흥 아침 최저 19도, 낮 최고 22도입니다. 청진 최저 18도, 최고 20도입니다. 바다 날씨 보겠습니다. 동해 북부 하루 종일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1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서해 북부 오전에 흐리고 가끔 비가 예상됩니다. 오후는 하루 종일 흐리겠습니다. 물결은 0.5에서 1m로 비교적 잔잔히 일겠습니다. 9월 3일 토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에는 VOA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저는 진행의 김현진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우즈베키스탄을 25년 넘게 통치해온 이슬람 카리모프 대통령이 2일 향년 78살로 별세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정부와 의회는 이날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오는 3일 카리모프의 고향인 동부 도시 사마르칸트에서 영결식이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카리모프 대통령의 딸 룰라 라리모바 틸라예바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아버지의 사망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비날리 이을드롬 터키 총리는 이날 TV로 중계된 자국 내각 회의를 주재하면서 우즈벡 정부와 국민들에게 애도의 뜻을 표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은 1991년 옛소련의 독립을 선포했으며 카리모프는 그해 11월 직선제로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돼 25년 동안 권좌에 앉았습니다. 확고한 후계자를 지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한 카리모프는 언론인을 탄압하고 야권 인사들을 정치적으로 억압하는 등 독재자의 전형을 보여왔다는 서방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중국이 지난 1일 가오펀 10호 위성 발사에 실패했다고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 신문과 복수의 우주 관련 웹사이트들이 보도했습니다. 중국 우주당국은 이날 새벽 산시성 타이위안 위성발사센터에서 가오펀 10호를 탑재한 창정 4C 로켓을 쏘아 올렸습니다. 중국 군사망은 가오펀 10호가 예정 궤도에 진입하지 못하고 운반 로켓과 함께 추락했으며 그 잔해가 산시성 산양현 일대에서 발견됐다고 전했습니다. 중국 항공당국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이번 가오펀 10호 발사 임무가 실패했다고 확인했지만 가오펀 10호가 어떤 기능의 장비를 탑재했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앞서 중국은 지난달 16일 세계 최초의 양자통신 상용화를 위한 실험위성 묵자호 발사에 성공한 바 있습니다. 중국이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보안 검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당국은 정상회의가 열리는 저장성 항저우시에서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이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지만 현지 주민들은 일상생활에 지장을 준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항저우시 당국이 G20 정상회의에 대비한 경비와 보안 강화의 일환으로 9월 1일에서 7일을 집단 휴가 기간으로 지정하고 해당 지역에 대한 봉쇄 관리에 들어가자 많은 주민들이 아예 집을 떠나 도시 밖에 머물고 있습니다. 호텔 엘리베이터에도 검색대가 설치될 뿐 아니라 투숙객들은 여권을 검사받고 출입 상황을 감시받습니다. 항저 호텔들은 또 투숙객들이 위조 신분증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지난 7월 초부터 안면 인식기를 도입하기도 했습니다. 오는 4일에서 5일 항저우에서 열리는 제11차 G20 정상회의는 혁신, 활력, 연동, 포용의 세계경제 구축이라는 주제로 20개 회원국과 초청국 정상들, 국제기구 수장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개최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에서 지난 8월에 새 일자리가 예상보다 적은 15만 1000개 늘었다고 미국 노동부가 2일 발표했습니다. 앞서 경제학자들은 새 일자리 증가량을 약 18만 개로 예상했었습니다. 또 지난 7월 일자리가 25만 5천 개 늘어났고 6월에는 29만 2천 개 늘어난 데 비해서도 둔화세가 두드러집니다. 전국 실업률은 4.9%로 지난달과 변화가 없습니다. 스리랑카는 과거 내저 26년간 저지른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말했습니다. 반 사무총장은 2일 스리랑카를 공식 방문한 가운데 지난해 집권한 마이트리팔라 시리세나 대통령 정부의 인권 유린 행위 대처 노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반 총장은 특히 과거의 잘못에 강력히 대처하고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인정해야 한다며 스리랑카는 아직 국제사회에서 올바른 지위를 회복하기에 이른 단계라고 평가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2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쿠릴 4개 섬의 영유권과 평화 조약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이날 푸틴 대통령과의 회담을 마치고 취재진에게 특히 평화 조약에 관해 둘이서만 상당히 깊이 있는 논의를 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올해 11월 페루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 기회를 활용해 푸틴 대통령과 회담을 하기로 했고 12월 15일 푸틴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해 다시 정상회담을 갖는다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의 백성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저녁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방송은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 단파 7,460, 11,99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1211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